본문 봉독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앞에 보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빠졌는데요. 그것도 합쳐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뭐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선기온, 그럼 누구 이름 같지요? 선기온.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구절 정도는 올해 표호에 상관된 본문이니까 외우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나누어서 행동 목표를 잡으시면 그게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눈도 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다른 때보다 빨리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설교를 좀 짧게 전할까 하는데 어떡하죠? 자꾸 더 길게 전하고 싶어서. 이럴 땐 괜찮습니다. 아멘 해야 짧아지는 건데. 네.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국의 동사무소에 어떤 분이 사망신고를 하러 갔대요. 여러분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 동직원이, 동사무소 직원이 일하자면 적당히 해석하세요. 예. 뭐 다른 일을 막 하고 있었대요. 막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망신고하러 왔다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다가 뭐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냐면 사망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뒤척이다가 동직원이 한다는 얘기가 예, 그 본인이 오셔야 되는데 이랬대요. 귀담아 들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망신고하러 온 분이 한다는 얘기가 본인이 와야 돼요? 이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한 그 배려와 친절과 사랑이 빠진 대화는 이런 그 웃지 못할 해프닝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지난주에는 첫 번째 주제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라고 했어요.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딱딱한 땅처럼 굳어져서 어떠한 씨를 뿌려도 농사가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메마른 인생들을 참 살아가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열어놓으시고 부지런히 말씀들을 들으셔서 돌처럼 굳은 그 마음 그리고 참 세상 세파에 눌리고 밟혀서 딱딱히 굳어진 그런 묵은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참 은사로 능력으로 다 그걸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그런 땅을 만들듯이 새로운 마음밭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지면 몇 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세상 세파에 이렇게 찌들리고 눌리고 하면서 돌처럼 굳어지고 딱딱히 굳어져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부지런히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으셔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들어서 그 마음들이 돌처럼 굳은 마음들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기경돼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 심령밭에 떨어지면 은혜가 될 수 있게 하라.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 성경 말씀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보실 때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자한 마음을 가지라. 인자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는 참 지난주에도 읽어드렸습니다만 무정하고 정이 없어요. 원통을 풀지 못하고 한번 이 화가 나고 미움이 들어오면 풀지를 못하는 세대예요. 사나운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을 비방하기를 굉장히 일삼고 이런 어떤 세대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본문 말씀을 통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시대가 이 모든 것,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 부드러운 마음을, 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든지 은혜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오늘 이어서 말씀드린 것은 인자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유익할 줄 믿습니다. 정통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서슴없이 그들은 바로 헤세드라는 말을 댄다고 합니다. 성경 중에 가장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그 단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헤세드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 헤세드가 우리말 성경에는 인자함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해석을 하면 아 이게 이거구나 하고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영어 성경에는 loving kindness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쉬운 영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loving kindness. 그렇죠. loving kindness를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함에 배려와 친절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부간에 사랑하죠. 부부간에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명목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고 거침없이 할 때 있어요. 아무리 부부라도 어떻습니까? 상처받아요. 그거는 어떤 걸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생각해 볼 것이,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무례함이 들어가 있는 사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사랑은 사랑하는데 친절과 배려, 그 사람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어서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살펴주어서 알아서 챙겨주고 그분에게 어떻게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온갖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요, 인자함이요, loving kindness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나 사랑하는 거 알잖아 해서 그것 때문에 말을 생각 없이 하고 행동을 생각 없이 해서 의도한 건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냐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너는 내가 낳았어. 내가 너를 키웠어.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식에게 마구잡이로 얘기를 한다면, 마구잡이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한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에티켓이나 최소한의 에티켓이나 예의나 어떤 그 감정을 존중해 준다든지 인격을 존중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전혀 배제하고 정말 어떤 인격이 없는 존재로 너는 내 것이야,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얼마든지 권리가 있어,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부모가 다가간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를 향한 사랑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자녀를 뭐하지 말게 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우리 젊은 자녀들은 야 엄마 아빠 잘 걸렸다 또 이러지는 마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해지는 방법을 아주 희한한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게 뭐냐, 부모에게 잘하고 노인에게 잘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들에게 잘할 때에 너희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 아, 엄마, 아빠, 나 노엽게 하면 안 돼. 이것만 또 잡지 마시고, 또 다른 편 말씀에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 역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친구 간에, 오랜 친구 간에 당신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당신 마음입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 소위 뭐라 그래요? 이 씨하고 전 씨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이심 전심. 예, 뭐예요?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이고 당신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심 전심이라고 그래요. 앞에서 뭐 이 씨의 마음 전 씨의 마음 이건 제가 농담한 거고요. 아무리 그렇게 느껴져도 아무리 그런 오랜 벗에게 친구에게 그런 감정이 느껴지고 그런 것이 교감됐을지라도 그럴수록 더 사랑의 배려와 친절을 함께 베풀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랜 친구가 만나 서로 악수하고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이렇게 뭐 어색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격이 없이 하되 그러나 그 정도를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 이 말 이상의 강도를 넘지 마라. 이 이상의 행동은 아니다라고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자꾸 거침없이 자꾸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관계들이 갑자기 훼손이 되고 깨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사랑은 뭐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요 그냥 러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러빙 카인드네스로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가장 잘 나타내는 중요한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뭐다? 헤세드인데 러빙 카인드네스. 근데 사실은요 유대학자들과 얘기를 보면 이 헤세드의 원래 유대적 개념은 러빙 카인드네스보다도 더 많은 개념이 들어가 있대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번역해낼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그나마 영어로 번역해낸 단어가 러빙 카인드네스고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인자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어도 사랑하되 친절과 배려를 잊지 말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방법이고 크리스찬이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그런 명목 아래 무례히 말하고 무례히 행해서 원치 않는 상처를 얻어 주고받는 것이 이 세대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하니까 친절하고 사랑하니까 배려하고 살펴주고 감동이 있는 그런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친절은 있고 배려는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겉으로 막 웃는데 아예 예 하고 웃는데 친절하고 배려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 가서 그 마음은 들통나게 돼 있고요. 얼마 안 가서 그 관계가 좀 오래가긴 힘들어요. 서로 만나도 말이죠 굉장히 어색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사돈끼리 만났어요. 아들의 아버지하고 딸의 아버지가 만났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장인어른하고 만나면요 말이 1분이 안 가더라고. 서로 예의는 있으세요. 서로 이렇게 깍듯하게 예의는 있는데 말을 1분 이상 섞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전 뭐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 보니까 그게 또 프로그램에 이렇게 그 대드만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오래된 분이든 처음 보는 분이든 친절과 배려를 하되 아무리 처음 본 분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남녀간의 어떤 감정 섞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펴주고 아껴주고 받은 거 없지만 그분을 향한 정성과 배려와 친절과 그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배려와 친절이 섞여져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더 할게요. 어느 목사님이 판사님들 앞에 설교를 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가게 됐대요. 근데 전 미국에서 하기 좀 어색한 말입니다만 판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간 식당이 보신탕집이었답니다. 여러분, 보신탕집이 뭐 먹는 데죠? 미국에서는 큰일 나지만 한국에서는 이거 일단은 뭐 내밀어 두잖아요. 뭐 먹는 데죠? 예, 죄송하지만 개를 먹는 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뭐 목사님 인도하는 대로 갔대요. 그 판사님들이 인도하는데 목사님 같이 가셨대요. 한 여섯 분인가 가셨답니다. 근데 그 굉장히 사람들이 많더래요. 허름한 집인데 사람들이 많고 막 미어 터지더랍니다. 근데 종업원이 와가지고는 너무 바쁘니까 사람은 미어 터지고 인상을 쓰면서 여섯 분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개죠? 이러더래요. 이 판사님들이 너무 놀래갖고 뭐 개? 이러고 이렇게 쳐다봤대요.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또 묻더래요. 아, 다 개잖아요. 이러더래. 보신탕집에 왔으니까 다 개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판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개 아니에요! 이러셨대요. 여러분, 일이 바빠도, 일이 아무리 바쁘고 또 그 바쁜 것이 정당화돼도 그 말 한마디를 섞고 단어 하나를 더 섞느냐 안 섞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기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 개죠. 예, 너무 바쁘니까 짤막하게 말을 끊어한 것이 오해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서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인수인계해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과거에 본인이 어떤 분하고 이제 신방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어떤 교우 한 분이 막 오셔갖고는 막 본인의 어려운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더래요. 교회를 찾아오셔서. 근데 그 목사님은 시간 약속을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분 말이 꼭 끝날 것 같은데 자꾸 길어지고. 그런데 너무 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와서 목사님 앞에 하소연을 하니까 나 신방이 있어서 가야 되겠어요 라는 말을 못하겠더래요. 그러다가 5분 늦을 것 같고 10분 늦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급하셔서 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서둘러지는 마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가 보였는데 그것이 오해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변에도 컴플레인을 하면서 아주 혼이 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 목사 아무리 바빠도 눈을 이렇게 바라봐주면서 정성껏 들으라고, 괜한 오해 사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까? 대할 사람도 많고, 그러나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참 뜻밖의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참 하지 않은 말이 한 것처럼 그렇게 전해질 때가 있고 하지 않은 행동이 할 때처럼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은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프죠. 나 그런 말 한 적 없고 나 그런 행동 한 적 없는데 왜 그러실까? 처음에 들을 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뭘 먹어도 내려가지도 않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쨌든 목회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노력해야 되는 것이 목회인데 내가 뭔가 부족했겠지.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 교인에게. 저도 할 말이 있고 변명할 말이 있고 논리를 대고 뭐 증인을 대고 왜 못하겠어요. 근데 저 가서 그럽니다. 집사님, 제가 부족함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고 마음 푸시고 함께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굴들이 활짝 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른 것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 다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배려하며 친절하게 서로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르네 그르네 오르네 그르네 너무 우리가 이게 빠져들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인자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거칠어지고요, 관계가 깨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로지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부제학 대표적인 그 교회가 어느 교회죠? 바로 오늘 제가 예를 들었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않고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지만 결국 그 교회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이런 어떤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누구파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사랑은 하고 말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게 뭐냐? 성령도 하나고 구주도 한 분이시고 성경도 하나인데 왜 너희들은 자꾸만 나뉘어 가느냐 이런 얘기죠.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 되어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배려해주는 이 모습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빠도 우리의 형편이 닿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없어도 삶의 여유가 없어도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는 사랑과 플러스 친절과 배려를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평생에 무엇과 무엇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평생 대해주시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선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인자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주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에 다른 분들에게 각 좀 뭐 잘 아는 분이든 조금 모르는 처음 보는 분이든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선함과 인자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이 주신 분들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평생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쁠 때든 슬플 때든 여유가 없을 때든 있을 때든 몸이 아플 때든 안 아플 때든 내 마음이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어느 때이든지 그 누구를 대할 때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특별히 오늘 그 인자함으로 그 사랑함을 잃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참 흔들리고 밸런스를 잃어버려서 그 친절과 배려해줌을 잊지 않는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앞에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처럼 너무 좋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36편 7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처럼 좋았다. 곧 아버지 품에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 loving kindness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감동이 있고 이 감동이 그냥 얼마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평생에 그 주님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남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누군가에게 우리도 그 인자함을 베풀 때에 그분이 평생의 감동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감동, 그런 인자함을 베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내가 그 내 가족이든 우리 교우든 그 누구든 그분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한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 사랑이 평생에 남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평생 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자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 계산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되 정말 인자한 사랑 안에 친절과 배려가 함께 녹아져 있어서 그 사랑을 받는 이웃들이 평생의 그 고마움을, 그 감동을 잊지 못할 만한 그런 것을 베풀어 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냥 하루 고맙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평생 가잖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실 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하나 한 그 모든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나 십자가를 지신 그 당시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모습,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몸은 가셨으나 영으로 다시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주님의 이 인자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평생의 감동을 더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가 그 누군가를 대할 때 이러한 길고도 굵고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랑,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안에 인자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 10절에 보면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니이다.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친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의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늘마저도 감동할 만한 그런 인자의 베풀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다가 인자한 마음,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떤 잠깐의 은혜 받은 어떤 그런 상태 속에서 어떤 템포러리로 굉장히 잠깐 정도 어떤 인자함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인자함이 오래 갈 뿐만 아니라 하늘에 미칠 정도의 큰 감동, 같은 말이면서도 조금 더 설명이 붙는 것이죠. 하나님마저도 감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사랑을 베풀 때 하늘마저도 감동할 수 있는, 하나님마저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인자함을, 그런 loving kindness를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45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요.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뭐 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뭐 하시며? 더디하시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게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하나의 패키지예요. 그런데 맨 끝에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좀 은혜로운 삶, 은혜로운 삶, 손해가 좀 나도, 내가 좀 손해가 좀 크든 작든 손해가 나도 덮어주고 더 채워주고 챙겨주는 그런 마음, 자비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마음, 이것이 결국 인자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거 너무 계산하고 화내기를 너무 쉽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서로를 친절과 배려함으로 대해주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손해가 나도 덮어주고, 손해가 나도 더 챙겨주고, 화가 나도 좀 더디 내보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인자함이 우리에게 크게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인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더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인자함을 가지고 이 헤세드라고 그랬죠. 러빙 카인드네스를 제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잠언 11장 17절에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롭게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인자하게 대해준 것이 상대방에게만 어떤 이로운 일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찌 보면 나에게 더 좋아요. 왜? 뭐 우리의 무엇을 이롭게 한다고요? 영혼을 이롭게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강건하면 범사가 강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육신이 강건해야 되겠지만 영혼이 강건하면 우리의 범사가 주님 앞에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자함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고 우리의 영혼이 복받고 나가 우리 범사가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잔인한 자는 곧 인자함이 없이 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행동을 해보십시오. 누구나 다 잔인하게 돼 있거든요.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한다? 해롭게 한다. 결국 자기의 삶을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인자한 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지만 우리가 인자를 베품으로 사랑을 베풀되 그 사람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살펴주고 친절 배려를 하는 이 인자함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이롭게 해서 우리의 범사를 복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은요 다가가고 싶어요. 그 사람을 많이 얻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많이 얻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그걸 줄여서 얘기한 건데요, 온유한 자는 사람을 많이 얻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많이 얻게 되면 결국 그들을 통해서 땅을 많이 얻게 된다는 그 내려오는 유대의 말을 예수께서 줄여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인자함으로 좋은 분들 많이 만나시고 좋은 분들 많이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이 영육간에 복받고 윤택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카터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카터 대통령. 그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냐면 바로 이 인자함, 레이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만 이분이 미국의 유력한 한 50명에게 편지를 보내 내 땅콩 농장에 놀러 오십시오 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뭐 정치적인 이력이 별로 없는 분인데도 너무 정성껏 그 자기 땅콩 농장에 초청을 하고 뭐 여비며 뭐며 다 되면서, 근데 그렇게 유력한, 미국의 유력한 50인을 한 분 한 분 초청을 해서 참 사랑으로 인자로 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치적 비전을 얘기하고 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감화 감동을 받아서 정치의 이력이 별로 없는 해군 대령 출신인 이 카터를 밀어줌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요. 물론 그분이 워낙에 인자한 성격, 그분이 우리 저 남침례 교인이잖아요. 그분이 그 워낙 인자한 그 성품 덕에 하나님의 그 신앙의 어떤 그러한 방법대로 살아가서 정치할 때는 낙제 점수를 받았대요.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정치는 잘 못해. 정치는 좀 잔인할 때도 있고 냉철할 때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너무 인자하게만 하니까 정치는 낙제점을 받았답니다. 그러나 퇴임한 이후에 가장 많이 쓰임받는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바로 카터 대통령이에요. 북한에도 들어가고 세계 전국, 그 미국 전국과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대통령 때 이상의 일을 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방문을 했을 때도 원래 보통 주일날, 일반 말로는 일요일날이죠. 그때도 정상을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여의도 침례교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대잖아요. 주일날은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빼먹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어서 잠시 잠깐 대통령 재임 시절 때는 그가 조금 낙제 점수를 받았을지는 몰라도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좋은 일들을, 참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좋은 일을 담당하는 그런 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보시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죄가 창궐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죄와 맞서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에 속해지지 않고, 다시 말 죄악에 지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씻어내며 죄를 정복하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인자한 곧 사랑과 친절과 배려를 베풀며 하나님 말씀에 꿋꿋하게 서 있는 이 모습을 통해 오히려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겨나가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우리 조상들 역사 속에 보면 서희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서희 장군, 고려시대 때 장군인데 이분이 강동 육주라고 하는 그 북한의 지금의 이제 평안도 함경도에 있는 그런 땅인데요. 굉장히 큰 땅입니다. 지금의 경기도와 강원도 정도 되는 면적의 땅을 인자한 말을 해가지고 얻어냈어요. 중국에서 이 고려를 치겠다고 저 그래서 막 수십만의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서희 장군이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칼을 빼어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적장의 장수와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한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게 하면서 좋게 좋게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 장군이 오히려 땅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았던 그런 군사들을 빼서 너희 땅 가져. 그래갖고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도 이 인자함은 오히려 잔인함을 이기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인자한 사랑을 베풀고 아울러 하나님 말씀에 잘 우리가 중심을 들고 살게 되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오히려 여기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잔인하게 굴면서 여기 봐야지. 서로 잔인하게 굴면서 우리 뒤에 우리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놀길래 그러지 말라고 한 얘기입니다. 서로 잔인하게 굴면 어떻게 되죠? 서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 중국이 무섭습니다. 뭐 중국이 선포한 그 어떤 그 방공 영역에 일본기가 들어왔다고 중국 비행기가 총을 쏘면서까지 쫓아냈다는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화가 나서 중국 당신들 그러면 우리 가만 안 있는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글쎄요. 이 일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야 할지 서로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총을 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에게 협박하고 이게 과연 좋은 일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버지니아주 의회가 아이들 쓰는 그 역사 교과서에 지금 일본해라고 돼 있는 그 우리의 동해죠. 한국의 동해죠. 그것이 그냥 보통 많은 지도에 그냥 일본해라고 돼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국력이 좋을 때는 어떤 동해라고 쓰이기도 하고 한국 뭐 코리아 뭐 씨 뭐 이렇게 쓰이기도 했는데 한 100년 전부터 이제 우리 조상들의 힘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일본해라고 쓰이는 지도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걸 좀 바꿔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뭐 일본해를 지우고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와 동해를 같이 그 지도 위에 그 병기라고 하죠. 같이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벌이는데. 일본의 대사가 버지니아 주지사에게 협박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당신들 이러면 경제적으로 이 주가 좋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지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인단체들이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막 나서고 막 이렇게 되면서 아주 살벌한 분위기가 지금 그 버지니아 안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될까? 뭐 지금 정치 얘기까지 하는 것은 제가 좀 주제넘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잔인하게 굴면 선열하게 서로에게 너무 어떤 인자함을 빼어놓고 논리와 그것을 넘어서 어떤 잔인함과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서로 죄를 지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로에게 인자하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바로 서서 대하게 되면 죄를 지으려는 마음도 사라지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잔인해지려고 하는 마음, 서로에게 너무 냉정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오거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하고 기도하셔서 주여 내 마음 안에 인자한 마음을 만들어주셔서 내가 저분과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혹은 교회 속에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이 단체 속에 죄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가만히 세상 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냉철해지다 못해 잔인해지고 잔인해지기 시작하면 서로에게 죄를 짓게 돼 있는데 절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2절에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나를 누군가 사랑해줘요. 그런데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서 사랑해줘요. 감동적인 사랑을 내게 베풀어줘요. 자, 그분을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만나고 싶겠죠. 그분을 자주 뵙고 싶겠죠. 그분과 함께하고 싶겠죠. 그분을 참 등삼아 머리를 대고 쉬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날카로워서 정말 옆에 가기도 싫은 어떤 그런 사람, 날카로워서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상처가 되는 그런 사람 옆에는 누구도 가기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되 감동적인 사랑을 주는 분, 정말 그렇게 치밀하고 세부적으로 나를 살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진실과 순수함과 정성을 다해 친절함과 배려함을 잊지 않고 사랑해 주는 사람을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모함을 받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원래 요셉입니다.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바나바로 불렸습니까? 그의 인자함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화감동을 주었는지 그의 이름을 아예 사람들이 바꿔줬어요. 바나바. 바나바의 뜻은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사랑을 베풀고 친절과 배려를 베풀었는데 왜 그의 별명이 바나바가 됐을까요? 예, 그의 사랑과 친절과 다시 말씀드려 그 인자함이 사람들에게는 감동과 기쁨을 넘어서서 그를 존경하게 됐고 그를 사모하게 돼서 그가 하자는 모든 일들은 100%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인자함을 베풀었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마음까지 주어서 어떤 일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평신도 출신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고 그 교회가 부흥하며 또 나중에 사도 바울까지 함께 합류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하는 그런 부흥이 왔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냐? 바로 바나바의 인자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세대는 잔인합니다. 난폭합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인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자함이라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함을 의미하는데 무례한 사랑이 아니라 친절과 배려와 감동 있는 사랑.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인자한 사랑을 잘 베푸셔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시고 이루어지시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모하고 존경하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강팍한 마음, 사랑하지 못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사나우며 비방하고 모함하고 하는 그런 세대의 마음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걷어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인자한 마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감동 있는 사랑, 뜨거운 사랑, 하나님마저도 감동할 만한 사랑을 서로 베풀어서 우리의 영혼이 이롭고 죄악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사모하며 서로 존경하고 사모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에 속해 있는 모든 세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